금지의 제왕에서 골룸 역을 맡고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에서 인간을 정복하는 침팬지를 연기한 마이미스트이자 배우죠. 앤디 서키스가 최근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영화로 만들겠다고요. 서키스가 주연은 물론 연출도 할 계획이라는데요. 공식 발표문에서 동물농장을 현대에 와서도 논쟁거리를 낳고 있는 고전 우화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A combination of a fresh perspective, real emotional heart, a great deal of humor and satire. 신선한 관점, 진솔한 인간성, 풍부한 유머와 풍자의 결합. 이는 곧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 자체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동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기대어서 치열하고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조망한 그의 에세이를 보면 느낄 수 있죠. 읽는 것만으로 세상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조지 오웰의 에세이, 이번 주 영미 문학관, 이승열의 영미 문학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저와 늘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떤 일로 바쁘셨는지요?
저는 뭐 항상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가고요.
네.
이 여유롭게요.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었어요.
아우, 부럽네요.
네, 저희 방 PD님께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는 007 봤답니다.
네. 부럽습니다.
이승열 씨는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살짝 공연도 했고요.
네. 살짝 공연이요?
왜냐면 세 곡뿐이 안 했거든요.
아.
그렇지만 다른 많은 젊고 늙고 다양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지켜보았답니다.
즐거운 주말이었겠네요.
아주 즐거웠지만 힘도 조금 들었고요. 보람도 있었고요.
네. 그나저나요. 앤디 서키스가 동물농장을 영화화한다니 참. 뭐 농장에 동물을 전부 다 혼자서 연기하게 될까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서키스처럼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네.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어쨌거나. 네. 이 개봉 시기에 동물농장이 최신간들과 함께 서점에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 고전의 힘, 뭐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이번 주에 선택한 오웰의 에세이도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은 걸작 에세이로 손꼽히고 있잖아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는 또 오랜만에 접하는 에세이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주에는요, 조지 오웰의 에세이, 그리고 미국 작가로 조지 오웰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잭 런던의 단편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출간되어서 현재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에세이집입니다.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에서 처음으로 고른 작품은요, 코끼리를 쏘다, Shooting an Elephant입니다. 조지 오웰의 에세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죠. 조지 오웰은 명문 이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인도 제국 경찰에 지원을 합니다. 이때가 1922년이었고요. 이때부터 5년 동안 신민지 경찰 간부 생활을 했죠. 그 같은 작가가 제국의 신민 통지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 경험 덕분에 조지 오웰은 평생 동안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쏘다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국주의의 잔혹함과 허상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죠. 당연히 문학적인 경험을 통해서요.
페이지 터너라고 하죠. 읽는 재미를 보장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올바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감상하는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Why I Write의 번역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감상 올려주시는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한결의 출판사에서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목금 토요일에는 잭 런던의 단편집 불을 지피다, 이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손님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I am Kizu 님께서 봐야지 하고 읽고 있던 책이었는데요. 일깨워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게시판에 송화선님께서요. 영미문학관의 매력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귀 기울이게 하고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는 진정성과 전문성이 아닐까요? 조지 오웰은 왜 글을 쓰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카페인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큰 칭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슈퍼파워가 저희에게 있었구나.
Are we superhuman?
I think so.
Okay.
고맙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과 함께 하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고요.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방송은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Franz Ferdinand의 Jacqueline 오늘 첫 음악으로 들어보죠. 이 음악 듣고 조지 오웰의 에세이 코끼리를 쏘다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나는 남부 버마의 몰맹이라는 곳에서 신민 경찰로 일했다. 살면서 그 시절만큼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몰맹이란 도시엔 유럽을 싫어하는 정서가 팽배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소동을 일으킬 만큼 배짱이 있진 않았다. 하지만 유럽 여성이 혼자 시장이라도 다니면 옷에다 씹던 야채즙을 내뱉는 경우가 흔했다. 나는 경찰이니 더욱 손쉬운 표적 신세가 되었다. 젊은이들은 내 발을 걸어놓곤 아닌 척했다. 젊은 승려들이 제일 고약했다. 그들은 거리에서 유럽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 같았다. 나는 당혹스럽고 언짢았다. 그 무렵 제국주의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당장 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던 터였다.
I had already made up my mind that imperialism was an evil thing, and the sooner I chucked up my job and got out of it, the better. Theoretically, and secretly, of course, I was all for the Burmese and all against their oppressors, the British. As for the job I was doing, I hated it more bitterly than I can perhaps make clear. In a job like that, you see the dirty work of empire at close quarters. The wretched prisoners huddling in the stinking cages of the lockups, the gray, cowed faces of the long-term convicts, the scarred buttocks of the men who had been flogged with bamboos. All these oppressed me with an intolerable sense of guilt. But I could get nothing into perspective. I was young and ill-educated, and I had had to think out my problems in the utter silence that is imposed on every Englishman in the East. I did not even know that the British Empire is dying. Still less did I know that it is a great deal better than the younger empires that are going to supplant it. All I knew was that I was stuck between my hatred of the empire I served and my rage against the evil-spirited little beasts who tried to make my job impossible. With one part of my mind, I thought of the British Raj as an unbreakable tyranny, as something clamped down in secula seculorum upon the will of prostrate peoples. With another part, I thought that the greatest joy in the world
would be to drive a bayonet into a Buddhist priest's guts. Feeling like these are the normal byproducts of imperialism. Ask any Anglo-Indian official if you can catch him off duty.
Bi록 나도 영국인이었지만 압제자인 영국인들은 내 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신민경찰이라는 내 직업에 대해 내가 품은 혐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내 언어로는 표현할 도리가 없었다. 한마디로 제국의 추악한 짓거리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이었다. 고약한 냄새가 풍기는 철창에 갇힌 가엾은 죄수들, 장기 재소자들의 두려움에 찬 표정, 대나무 매질을 당한 사람들의 터진 엉덩이. 이 모든 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날 짓눌렀다. 그러나 나는 내 나름의 관점 같은 건 갖추지 못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어렸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동양에 가 있는 영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나는 제국으로서의 내 조국에 대한 증오에 시달리면서 한편으론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여기 사람들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영국이 제국주의의 파렴치한 논리로 버마 민족의 의지를 억누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 나를 조롱하는 버마 승려들을 총검으로 찔러 죽이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모순된 감정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부산물이었다. 제국주의의 본질, 다시 말해 전제적 지배의 진짜 동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아침, 다른 경찰서의 고참 경위가 내게 전화를 했다.
큰일 났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발 오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겠어서 나는 소총을 챙기고 조랑말을 타고 현장으로 나갔다. 소총은 코끼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소리만큼은 위협용으로 쓸만하겠다 싶었다. 가는 길에 버마인들이 내게 코끼리의 소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문제의 코끼리는 야생이 아니라 길이 든 코끼리였다. 다만 발정이 나서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버마 주민들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놈은 이미 대나무 오두막을 부쉈고 소 한 마리를 죽였고 과일 노점을 덮쳐 과일을 먹어치웠고 쓰레기차를 뒤집어 엎은 뒤였다. 현장에 가보니 전화를 건 버마인 경위와 인도인 순경 몇몇이 나를 맞았다. 아주 가난한 동네였다.
The Burmese sub-inspector and some Indian constables were waiting for me in the quarter where the elephant had been seen. It was a very poor quarter, a labyrinth of squalid bamboo huts thatched with palm leaf, winding all over a steep hillside. I remember that it was a cloudy, stuffy morning at the beginning of the rains. We began questioning the people as to where the elephant had gone, and as usual, failed to get any definite information. That is invariably the case in the East. A story always sounds clear enough at a distance, but the nearer you get to the scene of events, the vaguer it becomes. Some of the people said that the elephant had gone in one direction. Some said that he had gone in another. Some professed not even to have heard of any elephant. I had almost made up my mind that the whole story was a pack of lies when we heard yells a little distance away. There was a loud, scandalized cry of, "Go away, child! Go away this instant!" And an old woman with a switch in her hand came round the corner of a hut, violently shooing away a crowd of naked children. Some more women followed, clicking their tongues and exclaiming. Evidently, there was something that the children ought not to have seen. I rounded the hut and saw a man's dead body sprawling in the mud. he was an Indian. A black Dravidian coolie, almost naked. And he could not have been dead many minutes. The people said that the elephant had come suddenly upon him, round the corner of the hut, caught him with its trunk, put its foot on his back, and ground him into the earth.
"코끼리가 어디로 갔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제각각의 대답만 들었다. 동양에서는 언제나 그랬다. 조금 떨어져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다가갈수록 모호해졌다. 오두막 뒤에서 노파가 소동을 피우고 있었다. 가보니 진흙탕에 한 남자가 뻗어 있었다. 인도인 청년으로 사망한 지 몇 분이 채 안 돼 보였다.
코끼리가 갑자기 오두막을 돌아서 이 사람을 덮쳤어요. 코로 몸을 붙대더니 등을 밟아 진창에 처박아 버렸어요.
죽은 청년의 얼굴은 견디기 힘들었을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죽은 자는 평화로워 보인다는 소리는 내게 하지 마시라. 내가 본 시신들은 대부분 흉측했다. 나는 시신을 보자마자 가까이 있는 친구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가서 코끼리용 소총을 빌려오도록 해요. 잠시 후 총과 탄약통 다섯 개를 들고 그가 왔다. 그 사이 범하인 몇 사람이 내게 와서 코끼리가 몇백 야드 거리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내가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말 그대로 동네 인구 전체가 몰려나와 나를 따랐다.
They had seen the rifle and were all shouting excitedly that I was going to shoot the elephant. They had not shown much interest in the elephant when he was merely ravaging their homes, but it was different now that he was going to be shot. It was a bit of fun to them, as it would be to an English crowd. Besides, they wanted the meat. It made me vaguely uneasy. I had no intention of shooting the elephant. I had merely sent for the rifle to defend myself if necessary. And it is always unnerving to have a crowd following you. I marched down the hill, looking and feeling a fool, with the rifle over my shoulder and an ever-growing army of people jostling at my heels. At the bottom, when you got away from the huts, there was a metalled road, and beyond that, a miry waste of paddy fields 1,000 yards across, not yet plowed but soggy from the first rains and dotted with coarse grass. The elephant was standing 8 yards from the road, his left side towards us. He took not the slightest notice of the crowd's approach. He was tearing up bunches of grass, beating them against his knees to clean them and stuffing them into his mouth. I had halted on the road. As soon as I saw the elephant, I knew with perfect certainty that I ought not to shoot him. It is a serious matter to shoot a working elephant. It is comparable to destroying a huge and costly piece of machinery, and obviously one ought not to do it if it can possibly be avoided. And at that distance, peacefully eating, the elephant looked no more dangerous than a cow. I thought then, and I think now, that his attack of must was already passing off, in which case he would merely wander harmlessly about until the mahout came back and caught him. Moreover, I did not in the least want to shoot him. I decided that I would watch him for a little while to make sure that he did not turn savage again, and then go home.
내가 큰 총을 들고 있는 걸 본 주민들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코끼리가 대놓고 자기들 집을 부술 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코끼리가 총에 맞을 거란 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나는 난처해졌다. 코끼리를 쏠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생각뿐이었다. 비탈 아래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나를 따라오는 군중의 규모가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은 바보 같았다. 코끼리는 길에서 80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다. 놈은 우리에겐 관심이 없었고 풀만 한 다발씩 뜯어먹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코끼리를 보자마자 쏴선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놈은 더 이상 조금도 위험하지 않았다. 나는 좀 더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다 날 따라온 군중을 보고 놀랐다. 막대한 인파였다.
looked at the sea of yellow faces above the garish clothes, faces all happy and excited over this bit of fun, all certain that the elephant was going to be shot. They were watching me as they would watch a conjurer about to perform a trick. They did not like me, but with the magical rifle in my hands, I was momentarily worth watching. And suddenly I realized that I should have to shoot the elephant after all. The people expected it of me, and I had got to do it. I could feel their 2,000 wills pressing me forward irresistibly. And it was at this moment, as I stood there with the rifle in my hands, that I first grasped the hollowness, the futility of the white man's dominion in the East. Here was I, the white man with his gun, standing in front of the unarmed native crowd, seemingly the leading actor of the piece. But in reality, I was only an absurd puppet pushed to and fro by the will of those yellow faces behind. I perceived in this moment that when the white man turns tyrant, it is his own freedom that he destroys. He becomes a sort of hollow posing dummy, the conventionalized figure of a sahib, for it is a condition of his rule that he shall spend his life in trying to impress the natives, and so in every crisis, he has got to do what the natives expect of him. He wears a mask, and his face grows to fit it. I had got to shoot the elephant. I had committed myself to doing it when I sent for the rifle. A sahib has got to act like a sahib. He has got to appear resolute, to know his own mind and do definite things. To come all that way, rifle in hand, with 2,000 people marching at my heels, and then to trail feebly away, having done nothing. No, that was impossible. The crowd would laugh at me, and my whole life, every white man's life in the East, was one long struggle not to be laughed at.
막대한 인파가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적어도 2,000명은 되었고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다. 다들 내가 코끼리에게 총을 쏠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흥이 나 있었다. 마술사의 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마술의 총을 들고 있는 나는 잠시는 봐줄 만한 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코끼리를 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2,000명의 의지가 나를 거역 못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백인이 동양인을 지배한다고 해도 다 부질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한 때였다. 무장하지 않은 주민 앞에 총을 들고 선 백인. 언뜻 작품의 주연이었지만 사실 그는 뒤에선 노란 얼굴들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백인이 폭군이 되어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그는 백인 날이라는 상투적인 이미지에 들어맞는 가식적인 꼭두각시로 전락할 뿐이었다. 백인은 원주민의 예상과 기대에 부응해야만 원주민을 지배할 수 있었다.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쓰고 결국 가면의 얼굴을 맞춰가는 존재. 그런 이유로 나는 코끼리를 쏠 수밖에 없었다. 쏘지 않았다면 다들 날 비웃을 터였다. 나의 모든 생활은, 아니 동양에 있는 모든 백인들의 삶은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한 기만적인 투쟁이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다.
When I pulled the trigger, I did not hear the bang or feel the kick. One never does when a shot goes home. But I heard the devilish roar of glee that went up from the crowd. In that instant, in too short a time, one would have thought, even for the bullet to get there, a mysterious, terrible change had come over the elephant. He neither stood nor fell, but every line of his body had altered. He looked suddenly stricken, shrunken, immensely old, as though the frightful impact of the bullet had paralyzed him without knocking him down. At last, after what seemed a long time, it might have been 5 seconds, I dare say, he sagged flabbily to his knees. His mouth slobbered. An enormous senility seemed to have settled upon him. One could have imagined him thousands of years old. I fired again into the same spot. At the second shot, he did not collapse, but climbed with desperate slowness to his feet and stood weakly upright, with legs sagging and head drooping. I fired a third time. That was the shot that did it for him. You could see the agony of it jolt his whole body and knock the last remnant of strength from his legs. But in falling, he seemed for a moment to rise, for as his hind legs collapsed beneath him, he seemed to tower upward like a huge rock toppling, his trunk reaching skyward like a tree. He trumpeted for the first and only time. And then down he came, his belly towards me, with a crash that seemed to shake the ground even where I lay.
방아쇠를 당겼다. 명중했다. 군중이 좋아서 날뛰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코끼리는 움직이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총탄의 충격에 마비가 된 듯 몸이 오그라들고 엄청나게 늙은 느낌이었다. 5초쯤 그 상태로 있던 코끼리는 결국 불쑥 무릎을 꿇었다. 입에서 침이 흘렀다. 수천 년은 산 존재가 아닐까. 코끼리는 너무도 노쇠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같은 자리에 다시 총을 발사했다. 코끼리는 두 번째 일격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필사적으로 일어서더니 다리를 떨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겨우 몸을 폈다. 나는 세 번째 탄화를 쏘았다. 결정타였다. 코끼리의 온몸이 흔들리며 마지막 남은 힘이 다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뒷다리가 무너진 채 코를 나무처럼 하늘로 뻗어올렸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트럼펫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코끼리는 쓰러졌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오래도록 코끼리는 죽지 않았다. 나는 남은 두 발을 심장으로 짐작되는 곳에 발사했다. 빨간 벨벳처럼 진한 피가 쏟아져 나왔지만 그래도 코끼리는 죽지 않았다. 나는 그 불쾌한 숨소리를 끝내고 싶었다. 거대한 짐승이 움직일 힘도 죽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있는 꼴을 보는 것도 목숨을 어서 끊을 수 없는 것도 참기 힘들었다. 나는 작은 소총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코끼리의 심장과 목에 한 발씩 쏘았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
Finally, I fired my two remaining shots into the spot where I thought his heart must be. The thick blood welled out of him like red velvet, but still, he did not die. His body did not even jerk when the shots hit him. The tortured breathing continued without a pause. He was dying very slowly and in great agony. But in some world remote from me, where not even a bullet could damage him further, I felt that I had got to put an end to that dreadful noise. It seemed dreadful to see the great beast lying there, powerless to move and yet powerless to die, and not even to be able to finish him. I sent back for my small rifle and poured shot after shot into his heart and down his throat. They seemed to make no impression. The tortured gasps continued as steadily as the ticking of a clock. In the end, I could not stand it any longer and went away. I heard later that it took him half an hour to die. Burmans were bringing dash and baskets even before I left, and I was told they had stripped his body almost to the bones by the afternoon. Afterwards, of course, there were endless discussions about the shooting of the elephant. The owner was furious, but he was only an Indian and could do nothing. Besides, legally I had done the right thing, for a mad elephant has to be killed, like a mad dog, if its owner fails to control it. Among the Europeans, opinion was divided. The older man said I was right. The younger men said it was a damn shame to shoot an elephant for killing a coolie, because an elephant was more worth than any damn Kuringi coolie. And afterwards I was very glad that the coolie had been killed. It put me legally in the right, and it gave me a sufficient pretext for shooting the elephant. I often wondered whether any of the others grasped that I had done it solely to avoid looking a fool.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코끼리는 반 시간이나 더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범아인들은 내가 자리를 뜨기도 전에 칼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정오 무렵엔 코끼리는 뼈만 남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코끼리를 죽인 문제로 다들 얘기가 분분했다. 하지만 내가 다만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코끼리를 쏘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까?" 'Today's bookmark.'
'Shooting an Elephant'는 George Orwell이 1936년에 발표한 에세이입니다. 인도에서 식민 경찰로 있으면서 백인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느끼는 제국주의의 부조리를 탁월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국주의는 억압을 당하는 사람 못지않게 억압을 하는 사람의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에세이가 허구라는 음모론이 있다는 것 아세요? 전기 작가 버나드 크리크가 조지 오웰의 전기 George Orwell, A Life에서 오웰이 실제로 코끼리를 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민 경찰로서 코끼리에게 발포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증거로 세우고 있죠. 그 외에도 코끼리를 죽이는 정황에 대한 묘사가 너무도 극적이고 탁월하다는 점이 음모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모론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Orwell의 사후에 이 전기 작가가 식당에서 조지 Orwell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로 남편분이 생전에 코끼리를 쏜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데요. Orwell의 부인은 거의 때릴 지경으로 화를 냈다죠. 그때 한 말은 방송에 불가능한 말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거나 영국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가 과거 제국주의의 하수인이었다는 점, 그만큼의 인식적 한계에 갇혀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투철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인식 능력을 갖출 수 있었겠죠. 즐거우셨나요? 최수연님께서는 얌전해진 코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야 하는 저자의 상황이 다가와서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강요를 받는 그런 선택이었지만 저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글로 고백할 만큼 괴로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2973님께서요. 총소리에 자연스레 얼굴을 찌푸리게 되네요. 작가의 심정이 제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9024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지 오웰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후에 이런 글을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런 글을 전 세계로 보급하는 것도 어쩌면 국가의 힘이니 정치적 이유로 보급한 건 아닐련지요. 코끼리가 신민지 버마인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있네요.
네.
뭐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답변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로요. 4087님이 마침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백인 지식인으로서 머리는 제국주의에 반대하지만 가슴으론 제국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섬뜩한 고백.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조지 오웰이 더더욱 존경스럽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철저한 자기 검증부터 행하는 정신. 이 시대의 지식인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라고요.
동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영민문학관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민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 잭 런던의 소설집 불을 지피다를, 여름사에서 조던 벨포트의 소설 월가의 늑대를, 주 아이기스 화진 화장품에서 고기능성 이슈웨 워터리치 3종 기초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오디션, 11월 15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네, 김은경님께서요. 오랜만에 오셨다고 또 하시네요. 영미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여러가지 일로 바빠서 한동안 멀리 했었는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니까 귀소본능이랄까요? 대학교 2학년 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 리포트 제출하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영미에 오면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Thank you, 영미. 해주셨네요. You're welcome.
네. 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주 오세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화장품 세트.
그런 것도 드리나요?
그럼요. 저희 협찬 괜히 소개하는 게 아니죠. 여러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가 항상 선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잘 오셨네요.
네. 유정원님께서요. 오늘도 완전 몰입해서 들었어요. 50분이 10분 가는 것처럼 너무 훅 흘러가네요. 진짜 오늘 작품이요.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정말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네요.
네.
네.
다행히. 그렇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음악 들으신 거 소개 잠깐 할게요. 감상 중에 첨버 원바의 타임밤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음악은요. The Smiths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민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은요. 조지 오웰의 어느 서평자의 고백?
네.
이 단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꽤 웃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뵙겠습니다.
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